오늘 성경 말씀을 보는 가운데 특별히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특히 새해 첫날,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면 언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1일이잖아요.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에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한 곳이 성경의 몇 군데가 나옵니다. 먼저 구약의 노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그쳤더니 정월 첫째 날에 물이 그쳤고 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새 첫날 첫 시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렸다. 요즘으로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기록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렀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니라.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려 기도해서 물론 본인이 기도했고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함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곧 죽을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성결케 했다. 성전을 성결하게 한 일을 했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면 제20년 27년 정월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새 첫날 정월 초하룻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아서 우매한 백성들에게 각성을 지키고 절망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 민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도요,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는 새해 첫날이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이 에스라가 뭘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나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바빌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이 바빌론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한 왕이 나와서 특별히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이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들이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70년 동안 성전이 이렇게 버려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황폐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다가 계속하지를 못하고 그 원수들이 사방에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권면으로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됐지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자,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하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해서 그 당시에 이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재건했기 때문에 제2의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성전이 재건되었으니까 또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불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생활을 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탄식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성전이 건축된 지 58년 만에 주전 458년이죠. 이 바벨론에서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2차로 포로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는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구절 다시 보면은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래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인데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보면은 학사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처분은 아래와 같으니라. 12절 말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능숙한 그런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살지만 이 에스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적으로 연구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나라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라가 그 일을 이루었을까? 자, 구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야,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손? 선한 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4개월 만에 무사히 백성들 이끌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누가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스라가 나서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왕과 모사들, 왕의 그 자문위원들과 방백들, 뭐 장관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도 움직여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왕이 허락을 해도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 안 가요. 지금 이 바벨론에 이제 자리 잡고 벌써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여기 집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지금 뭐 그 황폐한 우리 조국 예루살렘에 왜 가요? 저 안 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에스라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여러분 에스라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그를 도와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함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정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난관이 있어서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그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난관들, 장애물들, 이거를 극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이 에스라 8장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뭐냐? 첫째는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만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넉 달이 걸려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먼 길이었어요. 두 번째로 가는 길에 대적과 매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그저 평탄하게 가면은 그것도 쉽겠지만은, 그러나 중간중간에 대적과 매복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호원이 없습니다. 군인이 몇 사람이라도 총을 들고 요즘 말하면은 앞에서 잘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호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난제, 난관들을, 장애물들을 4개월 만에 다 극복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에스라를 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에스라 8장 22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뭐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다는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삶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라 8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큰일을 앞두고 뭘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가만히 보면 그런 큰 일을 앞두고 사람 먼저 찾지 않습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구장을 보면은 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와서 봤더니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와서 봤더니 이방 사람들하고 마구잡이로 불신 결혼하고 그냥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출발할 때도 기도를 했고 와서도 기도를 하고, 그런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구절 말씀 다시 보면 정월 초하루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또 길에서 매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어요?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에 합당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단어가 뛰는 사람 대신에 뭐 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설교하면서 제가 그 말 쓰기가 좀 죄송해서 그냥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있어도요, 아버지가 회사의 회장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가 회장, 회사의 회장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있다가 사장이 되기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뭐 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권세 있는 사람에 붙어가는 사람을 이기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믿음의 세계를 보면은요, 이 믿음의 세계는 누가 모든 것을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인류 역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뭐 사장, 회장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방 나라 왕이 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는가? 에스라 7장 12절을 보시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또 7장 21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 왕이 얼마나 신임을 하는가 하면은 이 에스라를 부르는 호칭부터가 달라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인, 여러분 그 이방 나라 왕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특히 영적인 지도자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에게, 자 그러면서 그 에스라가 구하는 것이 있으면 신속하게 행하라. 그가 뭐를 원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다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임했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에스라는 엄청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1절 2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데요,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가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했을 때 바로가 오케이 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잡아두어야 일꾼으로 부려먹거든요. 이건 경제와 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성인 1754명이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궁중 창고에 은금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요즘 말하면은 필요한 돈을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필요한 재물을 왕이, 이방 나라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 법적으로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에스라가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재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하는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함께 하셔서 에스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받아가지고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난제를,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난제가 뭘까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4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입니다.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라고 합니다. 그 먼 거리를 뭐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휙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럼 금방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는 다 걸어서 가는 것이고 1754명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걸어서 4개월 간다고 하는 거. 두 번째로는 가는 도중에 중간중간이 대적들과 매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피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원, 군인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에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에스라가 무슨 작전을 잘 세워서 아 저기 대적이 있으니까 우리 열어 갑시다. 또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뭐 재주를 잘 부려서? 아닙니다. 누구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그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자기의 재능으로 이겼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거의 1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또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많은 대적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고백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에 얼마나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또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 기도했다는 이 말이죠. 9장 6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와서 봤더니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불신 결혼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율법을 버리고 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낯이 떳떳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조금만 돈이 있으면,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아니면 명예나 인기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을 외면하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잖아요. 토끼 토자에다가 죽을 사자, 개 구자, 삶을 팽자입니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하잖아요. 토끼 사냥을 마치게 되면 사냥개는 썰만 먹힌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썰모가 있을 때는 기묘하게 쓰이다가 썰모가 없어지면 헌시작처럼 버려진다는 말이에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니죠. 토사구팽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뭔가 좀 한몫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 뭐 죽겠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헌신작처럼 그냥 돈이라도 조금 챙기자. 그래서 은삼십을 받고 예수님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대마라는 사람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열심히 하다가 이 바울이 병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도 부모를, 배우자가 배우자를, 친구가 친구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으면 골방에서 죽고, 아들이 둘 있으면 길거리에서 죽고, 딸이 하나 있으면 설거지 하다 죽고, 딸이 둘이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죽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들이 하나면 늙어도 받아주지 않을까 갈 데가 없고, 딸이 하나면 딸 집에 가서 죽도록 일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이 둘이면 큰 며느리 눈치 보다가 작은 집에 가서 또 작은 집에서 보면 작은 며느리 눈치 보다가 큰 집에 가서 이제 저지 왔다 갔다 하다 길거리에서 죽는다. 딸이 둘이면 외국에 사는 딸이 뭐 애 낳았다고 와라 그러고 애 학교 갔다고 오라 그러고 뭐 취업했다고 오라 그러고 그래서 큰 집하고 작은 집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비행기에서 죽는다. 그 말 아니에요. 저희는 딸은 없지만 아들만 둘이지만은요. 그럼 무슨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될까요? 내일이면 집사람 며느리 눈치 보러 이제 뉴욕에 갑니다만 저는 눈치 안 보려고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눈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